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식량과 물품 등 지원을 위해서 구호품 공중투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가진 회담에 앞서 한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자지구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더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 100명 이상이 숨진 참극이 벌어진 뒤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군의 공중투하 지원은 앞으로 며칠 안으로 실시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미국의 첫 공중투하 지원 물품은 전투식량과 같은 음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공중투하 지원 외에도 해상 통로를 이용한 대량 인도주의 물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있는 아파트가 2일 러시아의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3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격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오데사에 있는 민간인 거주지에 18채 아파트가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이란이 제작한 샤헤드 드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러시아에 있는 거주용 건물에 드론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5층짜리 민간인 건물에 무인기가 충돌해 100명이 대피했다고 러시아 국가군인대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베글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은 건물 두 채가 파괴됐고 거주민들이 대피했다며 사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사고가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일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서방 관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을 의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이런 의혹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는 미국에게만 이로운 협상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방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주에서 미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이런 특정 역량은 문제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국회의장이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레자크 샨도르 헝가리 국회의장은 2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 서명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비준안을 전달받은 헝가리 대통령은 5일 안으로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준비 비준안을 찬성 188표 대 반대 6표로 가결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은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 국무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이 시작되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지난 2022년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이 각 의회에서 신청국의 가입안을 비준해야 하는데 러시아 의회의 비준안 가결은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이뤄졌습니다. 일본 하원인 중의원이 2일 2024 회기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2일 의례적으로 주말인 일요일 토요일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2조 엔 규모의 2024 회기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회기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규모는 지난 2023 회기연도의 예산 약 114조 엔보다는 작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상원인 참의원에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중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30일 뒤 자동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인 나눔운동 대표 나승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미 연방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그중 하나인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원래 꿈이 여기 들어와서 투자 담당관이 되는 거.
아, 진짜?
네. 근데 그 꿈을 이뤘어요. 네.
나승희 대표는 세계은행그룹의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에서 23년 동안 일을 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투자를 결정하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결정한 것이 10년 전. 요즘도 나승희 대표는 전 직장을 수시로 드나든다. 직장 후배이자 그녀와 20년째 같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지연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동유럽이라든지 그 사례가 있으면요. 서브젝을 한 3개 정도 줄여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하시고요. 어떻게 이번 해도 보죠. 어떨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그래도 금년에 지원자들은 또 좀 괜찮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나승희 대표는 은퇴 직후 한인 나눔 운동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됐다. 1997년 북한 돕기를 위해 설립됐지만 그녀가 대표를 맡고 나서 탈북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는
젊은 세대들이 그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학생들이 DC에 와서 그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이 미국 도시에서 2주에서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이런 그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국 체험 여행과는 거리가 멀다. 워싱턴과 뉴욕의 주요 기관 방문, 전문가 강의, 공개 행사와 토론 등이 주요 일정으로 관광 명소 하나를 돌아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국회의사당일 가면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그 행동화되고 있는 곳이니까 그걸 현장을 가서 이제 보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정성을 들이고 생각을 해서 그 의사당을 만들었는가. 제가 이제 우리 참가자들 오기 전에 한 사람씩 조사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국회의사당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IMF에 대한 조사하고 세계은행에 대한 UN에 대한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방문하기 전에 그 조사해온 친구한테 발표를 시켜요. 한 10분 동안.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지어질 때 배경이 이랬고 뭐 이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하고.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것은 매년 1월. 서류와 면접을 거쳐 결정된 최종 참가자들은 7월 전까지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북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리더십 프로그램이 설레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가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권을 뺏을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 제가 존중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호텔에 이제 투숙을 지키는 물론 이제 한 방에 이제 몇 명 여러 명 같이 있게 하지만 저는 집에 와서 이거 하는데 만약에 밤사이에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요 근래에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 친구들이 서로 얼마만큼 잘 어울릴까, 화합을 잘 할까, 친구가 빨리 친구 되고 마음을 열고.
탈북민을 돕는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폴란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되던 당시 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했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 의지하다 하루아침에 바뀐 세상 때문에 극도의 불안에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굉장히 우럭부럭하게 생긴 사람이 울먹울먹하면서 내 일생의 꿈이 우리 부인 데리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내가 마요르카 섬에 한번 휴가 가는 게 내 일생의 꿈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공장이 팔려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로 잘리면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거 전혀 이룰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북한이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북한에 만약에 정부나 지도자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나라가 확 뒤집어졌다. 그럴 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젠가는 나이 60 되기 전에 저기 은퇴를 해가지고 어쨌든지 북한에 이제 가서 만약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외국 투자자들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조심하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워크샵을 제가 트레이닝 해주고 싶었어요.
그 오랜 꿈을 이룬 것이 한인 나눔 운동의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이었다. 직접 북한에 가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꿈을 키우는 탈북민 젊은이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만 9개월. 그중 어느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른 단체들 같으면 따로 직원을 둘 법도 하지만 빠듯한 운영 경비가 늘 문제다.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은 그래도 돈을 찾기가 쉬워요. 자금 찾기가. 근데 저희 프로그램처럼 10년, 15년, 20년 언제 이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마음의 밭을 처음에 고랑을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정말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몇 명의 사람이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1%에게 나타날지 5%에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겠다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나승희 대표. 아시아의 정치 외교 안보 전략과 경제 문제 등을 연구하는 미국 아시아 정책연구소는 매년 프로그램 일정을 상의하기 위해 1순위로 들리는 곳이다.
I'm hoping that this year, you know, you could do it again.
올해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7월 중순 이후에 휴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7월 중순 이후라고 하시니 그땐 피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너무 좋죠.
이곳에서 일하는 대니얼 엄 변호사는 6년째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해 미국 헌법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다.
So one, through history, they can learn that there's a model.
첫째로 참가자들이 역사를 통해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과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대치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있어요. 이러한 미국의 설립 과정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원칙들을 도출해내고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연습해보게 해요. 자신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해보도록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막연히 그냥 미국 가보니까 좋더라 이걸 말고 미국에 가서 그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상황, 그 헌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 또 거기에 어떤 마찰이 있었는가 헌법에 대한 통일된 국가를 이루는데 그런 그 민주주의 그 체제를 또 새로운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정화되는, 정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바탕이 생각에, 지식과 생각의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제공해 주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하기 위해 나승희 대표는 세계은행 재직 시절부터 쌓아올린 인맥을 총동원한다. 미국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부소장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서독 통합의 과정을 직접 지켜본 동구권 전문가다.
My job is really to tell them about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similar situations.
제 역할은 동유럽과 구소련 등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체제 전환의 결과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요.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동독과 서독은 서로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훨씬 더 가까웠어요.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 의한 통일이어야 해요. 관념적이거나 제도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죠. 통일이 성공적이려면 남한과 북한 양쪽을 세심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인 나눔 운동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야말로 그 중심축이 되는 세대인 거죠. 그들은 결코 메꿔질 것 같지 않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간극을 잇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한데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다. 예일대 재학 시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던 이규민 씨는 워싱턴 평화연구소에 근무하며 4년째 참가자들을 돕고 있다.
제가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WLP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런 조지타운이나 여기 워싱턴 DC에 모여서 같이 이런 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그 뉴욕의 북창동 순도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마 네, 좀 되게 흔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서 그냥 그 탈북민 학생들끼리 너무나 잘 어울리고 농담하고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 참가 신청 마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금년은 작년보다 그래도 신청 숫자가 이맘때에 비해서 이맘때쯤으로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나아요.
리더십 프로그램처럼 한인 나눔 운동의 이사회 역시 국적과 문화의 경계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며 2014년부터 이사를 맡고 있는 데클런 씨.
Something that's also really special about the WLP is that we're spending time together, we're eating together, we're walking around.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걸어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해요. 작년에 참가자들과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인들이랑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데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됐죠. 물론 그보다 진지한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To me, the biggest value in this program is that she's combining South Koreans.
제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는 통일을 미리 연습해 본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미국인들,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같이 배우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통일의 축소판이랄까요?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야, 이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저도 또 여행 아직도 여행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아 그럼 이제 아 이거 뭐 한 1년만 더 하고 그냥 나 이제 여행 다니까 그러다가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봐라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야 이거 다음에 공부를 뭐 할 거야 뭐 아 그런 거 할 때면 이런 거 하면 좋지 그런 얘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행운이에요. 제가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한 날.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놓고 나승희 대표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딱 정시에 왔구나. 아예 그냥 오라 그랬지. 내가 메시지 보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별 말씀이야.
그냥 오지 왜. 아이고.
아 내가 나온 게 뭐.
그때
97년도니까.
만경대밖에 없었다. 만경대승사밖에.
그녀와 오랜 인연이 있는 탈북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탈북 후 미국에 정착해 공부를 마친 뒤 주류사회의 자리를 잡은 이들은 모두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막 끊임없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경쟁하는 사회 살다가 미국에 와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다른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들 보면서 세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이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내가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도 체제도 문화도 다르지만 다름을 넘는 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10년째 미래의 통일 세대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을 쉬지 않는 나승희 대표. 그녀에게 희망은 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15년, 20년 후에 누구든지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내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워싱턴에 가서 3주를 지내면서 그때 강의 듣고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에세이 쓰고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나의 생각의 시작. 아 이런 거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했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주면 몇 명이 나와줄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있어주면 이 일을 하는 보람이 궁극적으로 있지 않겠나.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나승희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신의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영생씨.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영생씨는 자녀를 잃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나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길에 나갔어요. 장마 시장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도 시장이라는 데 나갔는데 시장에 나가야지만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저를 몰라 봐요. 나 알면 거기 부끄러워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 저를 모르더라고. 가고 죽기 직전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가 막혀 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팔던 것도 막 주고 막 이렇게 진짜 도와주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야, 못 사는 사람들도 이유가 다 있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고지가 되니까 내가 추락해서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인정에 의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장사 지내고 또 나가면 저는 밤새 거기서요. 이런 나무 꼬쟁이 있잖아요. 꼬쟁이 치고 계속 이렇게 걸러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러. 그렇게 해서 장마당에서 보름 남아있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생 씨는 시장에서 보름을 지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츰 건강을 회복해 갔는데요.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 가잖아요. 어디로 가도.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막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가 됐으니까 야 내가 이러자면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친척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고향이 평양이에요. 예, 예. 평안남도에 우리 큰어머니가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평안남도에 그 우리 큰오빠네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도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 막, 끔찍하죠,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차를 탔는데,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막 지나가더라고요. 가다가, 그 다음에 평양 쪽에 들어갈 때는 멍땅 내리나요. 예, 증명서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간리예요. 그 간리 평양 착 들어가기 전에 간리가 대단히 큰데 그 집결수도 대단히 커요. 감옥 비슷해요. 집결수도. 그런 데다가 내려놔서 야 힘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풀의 죽 같은 거 강냉이 죽 풀죽 같은 거 한 끼 먹이고는 야 그 안에 사람들 다 일시키더라고요.
사촌 오빠네 집으로 향하던 영생 씨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임시 수용해 노역시키는 간리 집결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 끌려 나갔댔어요. 그런데 더는 내가 발걸음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도로 뒤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풀죽이라도 한 진짜 20일 남아 얻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때는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걸음을 뛰는데. 그래서 거기서 먹여서 뭐 화장실이나 갈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구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면 그 차에다 다 실려 보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서 차에 실려 가다가 그런 구류장에 들어갔던 사람들 쫙 들어가는데 우린 그렇게 하면 화목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함경남도니까 함경집교소로 가는데 쭉 싣고 가다가 함흥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쫙 내려서 집교소로 가자니까 그 안전원들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날쓴 사람들이 또 뛰자 하니까 있잖아요. 그 줄 선 사람들 와다다닥 뛰니까 그 사람들은 누굴 붙잡을래요. 구통에 나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서 또 그 함흥이니까 이젠 평양 쪽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함경남도 쪽으로 단천 쪽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함흥 집결소로 들어가기 전 도망치는 사람들 속에서 영생 씨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역에서 붙잡히고 마는데요.
거기 또 우리 작은 이모네 자식들 있죠. 그래서 그 단촌이라는 데를 가려고 거기를 또 들어가다가 먹지 못하니까 걸질 못해서 그 단촌 역에서 또 내려가지고 그냥 있다가 또 붙잡혔어요. 부착해서 또 차에 실어서 저 평양 쪽으로 쫙 빠지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밖에서 잡혔다 내려놨다 또 올라갔다 또 내려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몇 달을 돌아다니면 한 끼라도 나달 물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낸 데는 그게 진수성찬이었어요. 얻어먹고 나니까 조금씩 있잖아요. 고름 뛰는 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저 평남도로 그러니까 큰이모네 집으로 오빠네 집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뭐 나달 물이라도 한 그릇 좀 얻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그 평양행에 또 올랐어요.
그렇게 영생 씨는 사촌 오빠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는데요. 사촌 오빠는 영생 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흔히 줄여서 UPenn 혹은 펜이라고들 합니다. 간혹 같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UPenn 또는 펜으로 더 잘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1740년에 세워졌으며 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펜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855년 펜실베니아 농업학계 수출법한 주립대학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유펜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자 헌법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념과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개혁, 발명, 지식의 전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사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 벤저민 프랭클린 단 두 명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과학 연구에서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은 전문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학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역학, 해양학, 지상학,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날리는 실험을 해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뾰족탑을 만들어 오늘날 사용하는 피레침을 발명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 자치권에 대해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릴 때 식민지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대를 얻어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훗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대학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174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빈민구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빈민구제학교를 인수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라고 개명합니다. 당시 세워졌던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성직자 배출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는 개혁적인 고등교육을 꿈꾸며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공예와 실용기술을 가르치고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위주로 가르쳤지만 이 펜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는 현대 언어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는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다시 사립대학교로 독립한 게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즉 UPenn입니다. UPenn은 종합대학이란 의미의 University를 처음 학교 이름에 사용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UPenn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1740년 처음 대학이 세워진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제안서를 제출한 1749년을 설립 연도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주정부 인준을 받은 1755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펜은 1740년을 설립 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로 임신되면서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으로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선임되는데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만큼이나 개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당시 다른 초기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틀을 따르면서 고전학 위주로 학제를 세우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학장은 실용주의 과학과 고전학을 병행하는 교과 과정을 최초로 대학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의 개혁적인 교육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유펜은 오늘날 시료 학문을 사랑하는 인재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펜은 현재 어느 정도 위상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매년 전 세계의 저명한 대학교들의 연구 실적, 교육 업적, 인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유펜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펜은 현재 4개의 학부와 1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펜은 다른 일반 종합대학원들과는 다른 학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가 단일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유펜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학사 체제를 갖춘 4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순수학문 중심인 물리과대학, 본과대학, 단호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1881년 조셉 워튼에 의해 설립된 경영대학인 워튼스쿨은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데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들인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의 경영대학원 등과 함께 선두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학부 출신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유펜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유펜이 걸어온 길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현황과 학사 과정,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최근 나온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달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기 전에 지난해 그 미국 내 여성 고용률이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먼저 볼까요?
네. 자, 인터넷 여성 뉴스 채널이 미국 노동부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고용 상황과 그 상황의 원인을 소개한 건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고용된 여성의 수가요. 여성 근로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살에서 54살 사이에 미국인 여성 중 약 78%가 월급을 받는 그 유급 근로자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여성 근로자들의 높은 고용 상황의 요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가능했던 것이 여성 노동인구의 고용률을 높인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특별히요, 이 장애가 있어서 사무실 근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한테는 이 재택근무가 때로 생명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바로 장애인들이 고용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뭐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장애인은 약 25%였고요. 비장애인은 약 68%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 25%가요. 장애인의 고용률 역대 최고치였다는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남성 장애인보다 더 높았는데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 성별 격차 감소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장애인 여성들이 팬데믹 기간에 그걸 계기로 해서 가능해진 재택근무 때문에 노동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장애인 여성들은 직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비장애인 여성보다 몸의 피로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재택근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원격근무로 장애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적어졌던 것도 장애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 장애인 여성들의 경우 같은 장애를 가진 남성보다 사회보장 혜택이 거부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장애인 고용 기회가 다시 또 줄어들고 있다고 네. 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사무실 복귀가 늘고 있어서 그럴까요?
예. 자, 이 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네. 경영진이 장애 여성에 대한 혜택을 무시하는 집단 내 편견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믿게 하는 부작위 편향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사실입니다.
예.
자, 지난 9월에 링크드인의 원격 근무 채용 공고는 2022년 초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
또 많은 연방정부 기관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KPMG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진의 64%가 2026년까지 전 세계가 완전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격 근무 채용 공고 자체가 크게 줄었고요.
네.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추세라면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률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 매체는 재택근무가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편의라는 것은요. 일터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 기준을 낮춘다거나 뭐 업무에서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정책, 관행, 절차를 수정해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은 사례별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미국 장애인법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정당한 편의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직업에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업의 혜택과 특권에 동등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환경이나 관례적인 방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 특정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고용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 특정 편의 제공을 고용주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상황,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재택근무 확대 또 축소 등의 변화 때문에 어떤 영향을 입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의 장애인법 역사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네. 자,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장애인법 때문인데요.
네.
이 장애인법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주디 휴먼 씨. 장애인 권리 옹호에 일생을 바친 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운동가입니다.
네. 미 교육부 차관보를 지냈던 인물인데요.
네.
장애인 권리 운동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맞습니다.
사망한 후에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아주 어릴 때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하죠.
예. 자, 주디 휴먼 씨는 1947년 뉴욕에 정착한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1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에 장애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탔습니다.
네.
주디 휴먼 웹사이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네.
휴먼 씨는 1950년에서 60년대 다른 장애인들처럼 수많은 차별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휴먼 씨가 태어났을 당시 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 체계가 없었던 데인데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네.
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5살 때 그는 학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인데요.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장애 학생이었던 휴먼을 거부했던 겁니다.
네.
자, 어릴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먼 씨는 같은 학군에서 교사 자격증도 거부당했습니다.
네.
교사 자격증 시험에는 통과를 했는데 걷지 못하니까요. 불이 났을 때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용시험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시민운동가였던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휴먼 씨는 뉴욕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뉴욕시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교사 시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험에 합격하면서 뉴욕시에 첫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된 겁니다.
네. 자, 휴먼 씨의 업적이라면 아무래도 미국 장애인 법의 초석을 마련한 점일 텐데요.
네. 자, 1977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명 504 점거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주디 휴먼 씨가 이 역사적인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1973년에 개정된 재활법, 특히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504조의 그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네.
당시 시위는 26일간 진행됐고요. 이 시위를 통해서 재활법 제504조가 제대로 이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당시 일로 29살이었던 휴먼 씨는 장애인 권리를 위한 중요한 투사로서 미국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1990년 미국 정부는 미국 장애인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마련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네. 휴먼 씨가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죠.
예. 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휴먼 씨는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로 이사했습니다. 2001년 초까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교육부 특수교육 재활 서비스 담당 차관보로 일했고요. 세계은행 장애 및 개발 분야 수석 고문으로도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국제 장애인 권리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장애인 교육법, 미국 장애인법,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의 개발 및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런 법률들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장애인의 포용을 증진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휴먼 씨가 지난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고 하죠.
네. 자, 휴먼 씨는 사망 전까지도 국제사회를 무대로 아주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렸는데요. 주디 휴먼 씨의 나이가 그때 75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애인연합회는 당시 장애운동의 어머니를 잃었다라고 애도문을 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운 좋게도 주디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한다는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We will no longer allow the government to oppress disabled individuals.
자, 지난 2020년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직접 제작한 크립 캠프 장애 혁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도 방영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에서 주디 휴먼 차관보의 그 20대의 젊은 모습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 제목에 나오는 영어 단어 크립, CRIP는요,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절름거리는, 불구애라는 그런 의미의 속어입니다.
네.
이 다큐는 장애인들이 투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진행됐던 어떤 행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얘기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1971년에 제너드 캠프라는 이름의 장애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에 무관심했던 미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행사였습니다.
네.
휴먼 씨는 생전에 장애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의 일자리나 장애물이 없는 건물 등 장애인을 위한 그 필요를 제공하지 못할 때 비로소 비극이 된다면서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사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히스토리 메이커 미국 장애인법의 초석을 마련한 주디 휴먼 전 차관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한 명의 주인공을 더 만나보실 텐데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죠.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살다간 인물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미국 조폐국이 2025년 내년에 발행할 25센트 기념주화 동전 뒷면에 한국계 여성 장애인 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을 새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테이시 박 밀번은 장애인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화폐에 새겨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1987년생입니다. 스테이시 박 밀번 씨. 서울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퇴화하는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알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몰두했습니다.
네.
자, 밀번 씨, 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역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또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적장애위원회 장애인정책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다른 업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밀번 위원은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담은 방역키트를 만들고 위생용품을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배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환자였었는데요. 하지만 맡은 책임을 다했고 그러다가 2020년에 병이 악화돼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스테이시 박 밀번 씨, 흑인 언론인 아이다 웰스, 미국 걸스카우트 창립자 줄리엣 고든 로우, 천문학자 베라 루빈, 흑인 테니스 선수 엘시어 깁슨 등과 함께 2025년 내년에 발행될 기념주화 주인공 명단에 올라서 장애인 커뮤니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번 달 히스토리 메이커로 주디 휴먼 전 차관보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스테이시 박 밀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식량과 물품 등의 지원에 대해서 구호품의 공중투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한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자지구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 100명 이상이 숨진 참극이 벌어진 뒤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서 미군의 공중투하 지원은 앞으로 며칠 안으로 실시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미국의 첫 공중투하 지원 물품은 전투식량과 같은 음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있는 아파트가 2일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3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격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오데사에 있는 민간인 거주지에 18채의 아파트가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인기는 이란이 제작한 샤헤드 드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러시아에 있는 거주용 건물에 드론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5층짜리 민간인 건물에 무인기가 출동해 100명이 대피했다고 러시아 국가군인대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베글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은 건물 두 채가 파괴됐고 거주민들이 대피했다며 사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사고가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일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서방 관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의혹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을 의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이런 의혹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는 미국에만 이로운 협상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방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주에서 미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이런 특정 역량은 문제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국회의장이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레자크 샨도르 헝가리 국회의장은 2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 서명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비준안을 전달받은 헝가리 대통령은 5일 안으로 법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188표 대 반대 6표로 가결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은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 국무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이 시작되자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지난 2022년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이 각 의회에서 신청국의 가입안을 비준해야 하는데 헝가리 의회의 비준안 가결은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발표해서 가뭄에 따른 수력 발전이 제한된 국가에서 화력 발전량을 늘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이는 전년보다 4억 1천만 톤, 그러니까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제한이 전체 배출량 증가분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2% 늘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 국가 봉쇄 이후 국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세계뉴스였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VOA 저녁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